오늘 말씀은 나는 OO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제 관련인데 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철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다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왜 유명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같이 좀 무식한 사람은 윌리엄 클락 이야기한 Boys be ambitious 이런 센텐스에 좀 필이 딱 꽂히는데 I think, therefore I am 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래서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보면 데카르트와 윌리엄 클락의 이야기가 이 질문들을 다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소년이라면 야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데카르트에서 좀더 시간이 흘러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요, 인간은 존재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존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나는 왜 존재하는가? 즉,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존재,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사는 걸까요? 아마도 진짜 정체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Who do you think you are?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이요, 계속 아마 바뀌어 왔을 것입니다. 저는 주로 김시현 목사라고 답을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내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물이나 성과, 사람, 미래, 지나간 과거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 사람의 정체성이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라는 것을 이 변화됨 속에서 우리는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체성을 계속 찾아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가 계속 바뀌고 때로는 그것이 무너질 때 삶이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땅에서 하는 생활은 자신의 역할은 정확하게 알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개봉한 신세계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보신 분들 한번 이렇게 끄떡끄떡 한번 해주시겠어요? 보셨어요? 예, 못 보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배우 황정민과 이정재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은 좀 거시기 한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교훈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요, 굳이 안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화는 극중에 경찰 역할을 맡은 이정재 씨가 원치 않게 골드문 조직의 스파이가 되어서 조직폭력배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경찰인데 조폭의 일원으로 살면서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엄청난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내가 조폭인지 아니면 경찰인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이 브라더라고 외치는 이 의리와 정으로 똘똘 뭉친 이 보스 황정민 씨와 또한 자신을 기능만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경찰 보스 최민식 사이에서 매일매일 갈등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영화는요, 이정재 씨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 최민식을 죽이고 범죄 조직의 수장이 되는 선택으로 엔딩을 합니다. 역할로 자신의 존재를 결정지어 버린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속의 특정한 역할로 자신의 정체를 결정지어버린 가짜 정체성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 정체성의 근원으로 삼았던 그것들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했던 대학에 못 가고 좋은 잡을 얻지 못하고 스테이러스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고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사라지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내 존재 가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요, 그런 정체성을 버리고 진짜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정의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최초 인류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 가족 교육 받으신 분들 아마 사형리 들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노라고 답한다면 당신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음의 욕심이나 시기, 질투, 미움이 있는지, 싸움이나 도둑질을 해본 적이 있는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것도 안 되면 야동을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양심을 콕콕 찔렀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꾸 현상으로서 인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일상에서 죄를 짓고 있는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바로 그 존재에 대한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금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죄인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 그 죄의 대가로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에노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됨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인이 아닌 다른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바울은 이를 성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being보다는 doing에 가까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사용하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 9절 말씀에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들 그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각 가정에서 가장이 그 역할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면서 출애굽 시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의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사의 종류와 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이 중재의 역할을 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오면서 이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외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이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도 아주 명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오늘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컫는 크리스천들 너희들은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퀘스천이 들었던 것은 왜 베드로가 로마 전역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이니 예배하십시오라고 편지를 썼냐라는 사실입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바울처럼 비잉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이 땅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예배와 연결된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두잉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요, 크리스천들을 반사회적인 폭도나 사회의 부정응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사회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쁜 자들로 단죄하고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덮어써서 모함하고 죽이는 사건들이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방법도요, 그냥 한 번에 참수하는 것 아닙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에 따르면요, 크리스천들은 주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내던져졌고 심지어는 네로 황제가 자기의 정원을 밝히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을 산채로 횃불로 태웠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철저히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스스럼 없이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방해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메시지는 들불처럼 번지고 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서 폭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성장의 이유를 그 당시에 기독교 변증가 중 한 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낯선 사람들이 이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들과 함께한다. 우리는 대단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들을 살아낸다. 역사가 앨런 클라이더가 초기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낯선 사람들이 이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이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니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갖추고 있어도 아름다운 삶이 참 어렵잖아요. 핍박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 이분들은요, 카타곰이라는 지하 동굴에 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삶에 비하면 사실 우리의 삶은 지금 하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을 보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고 호감을 얻어내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아름다운 삶의 모습, 세상 사람으로부터 계속 호감을 받는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라이더가 답은 찾은 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생활을 빼놓고는 전도와 선교를 생각할 수 없었다.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또한 이들의 예배 행위는 삶의 예배로 다져져 세상에서 의문을 자아내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을 길러냈다. 이 글을 보고 나니까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써야지 이성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해가 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핍박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 지금 좀 잠잠하십시다. 이 시간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목숨을 잘 부지해야 합니다. 일단은 먼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폐하고 우리 모두 각자 그냥 혼자서 예배합시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언젠가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크라이더의 분석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는데, 첫째는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림 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종교회의를 열고 하나의 신앙 고백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문답서, 캐티키즘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센터에 바로 예배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공동체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자 모두 다 나왔는데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공동체는요, 1시 반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준비된 예배자들이 참 많이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가? 제사장이 있어야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자리에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고 찬송하고자 하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예배의 자세는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 찬양팀은요,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주일 날, 아니 평일에도 지속적으로 그 찬양 콘티를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설교자는요, 본분을 정하고 이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묵상하고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그러면서 원고를 수도 없이 수정하는 거예요. 아마 대표 기도자도 성경 봉독자도 마찬가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에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당의 한 교회는요, 예배가 시작되고 15분이 지나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예배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지각이 너무 많아서 한시적으로 교회에서 내린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항의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환갑잔치에 아들이 10분 늦었다고 문을 닫으라고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30분 늦었다고 문을 닫으라고 하실까요? 아들이 50분 늦어도, 아니 잔치가 다 끝나고 와도 안아주시면서 무슨 일 있었니? 차가 많이 막혔지?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자한 아버지 아니신가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인자한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인자한 아버지의 성품을 악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모를까 제사장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무성의하게 준비된 모습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올 때는 적어도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정말 최선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바른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전 우리 브릿지 메이커, 이 BM 공동체, 이 4부 예배가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도울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거예요. 예배 회복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이들의 예배 행위는 삶의 예배로 다져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삶의 예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공동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브라 리인스트라는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영혼을 믿으시는 중앙작업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들을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혼자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길 원하시고 더 나아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공동체 예배는 현실을 뒤집는 상상을 수반한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풀어서 말하면 예배가 우리의 상상 패턴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경험으로 형성되어진 세상의 가치관으로 늘 생각하고 사고하고 예측하면서 사는데 예배에 오면 그것이 모두 다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인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체적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이 창조 때의 세상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실현돼 그 세상이 어떨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자리 가운데서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그 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차이가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그 훈련법을 들어보셨습니까?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는데요, 이 경기에서 한 선수가 어떤 동작에 공격을 가할 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까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거친 선수들은요, 실전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고 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이 자리 가운데 경험하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됨의 정체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속에서 대신하라는 그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누구이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굉장히 잘 알려주는 나침판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라틴어 경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Lex orandi, Lex credendi, Lex vivendi. 풀어서 이야기하면 교회는 자신이 예배하는 대로 믿고 예배하는 대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예배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소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주의 청년들 되길, 주의 백성들 되길 주의 거룩한 제사장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성경은요, 이 땅을 바벨론이라 칭하며 영원한 악이 존재하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면 이 바벨론이 너무 살기 힘든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매일같이 유혹당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초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상황 속에서 그 목숨을 내어놓으면서도 살아간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적었던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세상 속에 최고가 되어야 하고 이겨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얻어지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존재의 가치는요, 그런 썩어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 예배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다, 칭송받는 귀한 삶을 꿈꾸며 매일같이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길 소원하며 나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함으로써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예배자가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의 자녀이고 내 백성된 거룩한 제사장들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라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좀 반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그 결단이 서길 원해요.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 평생 사는 날 그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원하고 내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진정한 예배자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 한 2분 정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르신 그대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그 성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배하길 소원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 가운데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대신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그 사랑 가운데 올려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어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한 그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길 소원하고 정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매일같이 선포하며 그 사단의 영을 끊고 이겨나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그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원하고 내 마음이 주를 경배하며 송축하며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